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심령 속에 차곡차곡 새기게 하시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38년 전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1년에 4번 그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 관람을 했었습니다. 중간고사하고 학기말고사가 끝나는 날 한 500명 정도 되는 이 까까머리 중학생들이 예, 소위 삼류극장이라고 그때 그렇게 불렀어요. 1류극장, 2류극장, 3류극장. 예, 삼류극장이라고 불렸던 재개봉관 극장에 와 몰려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끼리만 간 건 아니에요. 예, 선생님들 인솔하에 반별로 쫙 줄을 서서 지금 생각하면 참 창피한데 예, 아무튼 줄을 쫙 서갖고 학교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예,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그 당시 봤던 영화 중에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가 있었고요. 또 요즘에도 다시 이제 리메이크돼서 나오는데 괴수 영화인 킹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 영화인 타우링도 있었는데 그때 봤던 영화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예, 이것이었습니다. 저거는 이제 빠삐용이라는 영화 아주 명화입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 한 장면인데 뭐 거의 40년 전에 봤었던 그 영화들 다른 영화들은 제목만 기억이 나고 뭐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 내용이 전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저 영화만큼은 아직도 예, 영화 스토리 전체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기는 저 장면은요. 주인공 빠삐용이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는 감옥에서 탈옥을 하는 저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인데 빠삐용이란 저 영화의 그 전체 그 핵심 줄거리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탈옥하는 거. 탈옥이 핵심 줄거리. 무려 9번이나 탈옥을 시도합니다. 탈옥을 시도했다가 잡히고 또 탈옥했다가 또 잡히고 다시 또 탈옥했다 또 잡히고 자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20대였던 청년 빠삐용은 어느덧 초로에 접어든 중년이 되는데 주인공인 빠삐용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하는 이유는 억울하기 때문이 뭐가 억울하느냐 아무런 죄도 없는 빠삐용이 살인죄라는 엄청난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사는 죄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이 빠삐용이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한 것인데 사실 이 빠삐용이란 이 영화는요 픽션이 아니라 넌픽션입니다. 앙리 샤르에르라는 이 25살 프랑스 청년이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에요. 여기서 사진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영화 빠삐용의 주연 배우인 스티브 맥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앙리 샤르에르. 이 사연의 실제 주인공이죠. 앙리 샤르에르는요. 영화에 나온 것과 똑같아요.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검사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앙리 샤르에르를 범인으로 몰았고 결국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11년 동안 무려 8번이나 탈옥을 감행했고 끝내 탈옥에 성공해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는데 영화에 나온 것하고 똑같아요. 앙리 샤르에르가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한 이유는 뭐냐? 딱 하나. 예, 너무 억울하기 때문.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앙리 샤르에르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재판이 잘못됐다.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락했다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또한 무책임한 엉터리 선생 같지도 않은 선생 때문에 3년 혹은 6년 젊은 날 청춘의 시간 거의 대부분을 허비해버린 억울한 젊은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보상하라 보상하라 정당한 임금을 보상받지 못했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억울해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연이 다 정당한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가짜로 억울한 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을 타인의 탓으로 전가하면서 억울하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억울함이라는 것은 우리네 인생사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삶의 요소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요, 이 억울함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약 시편이에요. 시편에 보면요, 개인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가 아주 여러 편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렇게 가지가지 수많은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억울한 한 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억울하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억울해하신다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억울하다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고 하나님께서 억울해하실 만한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버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이렇게 외치는 철학자들 때문에 인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억울하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억울하신지 이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펴볼 텐데,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억울하신지 세 가지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억울하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 굉장히 익숙하시죠? 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맨 처음 대목인데, 주기도문은요 모두 7가지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가지 간구라는 말 대신에 7가지 청원 혹은 뭐 7가지 주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속에 세 가지 간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 속에 네 가지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흔히 학자들은 이 9절부터 10절에 나온 세 가지 간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대한 간구, 하나님께 대한 간구라고 부르고요. 11절부터 13절에 나온 네 가지 간구를 가리켜서 인간에 대한 간구, 인간, 그러니까 우리들의 현실 문제에 대한 간구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 지금 읽은 저기 본문 9절에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이자 주기도문에 나오는 7가지 간구 중에 첫 번째 간구가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무엇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들으십시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그들 삶의 모습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찬찬히 따져보면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예. 저기 있는 사람은 유대인 성경 필사가입니다. 그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유대인 중에는요, 평생 동안 오로지 예, 성경 필사, 성경 쓰는 거, 성경 필사만 하는 성경 필사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성경 필사 전문가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탈무디스트라고 합니다. 뭐 구약 시대에는 당연히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써야 되지만, 지금이야 뭐 인쇄 기술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인쇄할 수 있죠. 그러나 예, 손으로 쓰는 이 탈무디스트는 여전히 있는데, 자, 저 탈무디스트가 성경을 필사할 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총 1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요. 자, 탈무디스트가 성경을 필사할 때는 반드시 똑같은 복장을 입고 필사를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옷도, 신발도. 왜 그러느냐? 예, 오늘은 이 옷하고 또 내일은 저 옷하고 왔다 갔다 옷을 바꿔 입으면, 성경 필사할 때마다 옷을 바꿔 입으면 필사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왔다 갔다 헷갈려서 안 된다. 예, 그래서 성경 쓸 때는 같은 복장을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아니 뭐 어떤 옷을 입고 쓰면 어때서, 예,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깨끗한 동물 가죽 위에다 필사를 해야 된다. 주로 양피지를 사용했는데, 저기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양피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그 본문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기역, 니은, 뭐 가나다 그러면 가하고 나 사이에 그 간격이 최대한 좁게, 지금 저기 화면으로는 아무리 확대해도 안 보이는데요, 저 사진을 이 컴퓨터로 쫙 확대해 보면요, 이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촘촘하게 썼는지, 글자와 글자 사이가 실제 그 규칙에 보면요,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만, 그렇게 간격을 남겨두고, 그렇게 간격을 두고 빽빽하게 써라,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요건 왜 그러느냐?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그 필사된 성경 본문에다가 글자 글자 사이다 다른 글자를 추가시켜서 성경 본문을 바꾸려는 시도, 그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 규칙 소개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19가지 규칙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특별하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란 단어 혹은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면 쓰던 것을 스톱, 멈추고요, 붓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어떤 경우는 붓을 버리고 새 붓으로 교체해서 그렇게 해야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필사가 될 자신도, 쓰는 사람 자신도 성경 속에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란 일이 나오면 쓰던 것을 멈추고 가서 깨끗이 목욕을 한 다음에 써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란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고개를 돌리지 말아야 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도 안 됐습니다. 목이 뻐근하다? 그래도 안 돼요. 물을 마시고 싶다? 그래도 안 돼요. 설사 왕이 들어왔다? 예, 왕이 들어오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근데 그것도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때는 고개를 돌려서 쳐다봐서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서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 요거 하나만 따져도 성경에 6,977번이 나옵니다. 거의 7,000번 가까이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매번 붓을 씻고 그때마다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써야 된다니, 야 이거 너무 오버 아닙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필사하는 탈무디스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마다 지켜야 하는 이런 규칙 당연하게 여겼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냐 하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역사에 보면 아수르나 바벨로 같은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전쟁이 난 거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을 지키다가 미쳐 도망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탈무디스트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왜 죽었는지 이해 가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예, 어떤 일이라도 고개 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국 병사가 쳐들어왔는데 들이닥쳤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칼 맞고 죽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탈무디스트, 성경 필사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지켰던 이러한 규칙은 단지 이 성경을 필사하던 일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던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도 집에서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런 규칙을 철저하게 지켰고 심지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발음했어요.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나의 주님 이런 뜻인데 왜 여호와라는 단어를 여호와라고 읽지 엉뚱하게 아도나이라고 읽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존귀한데 너무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사람의 입으로 부르는 것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란 단어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지 못했다? 모욕을 당했다? 이거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하고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너무나 황송해서 다른 단어로 발음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한다. 너희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하고 모욕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냐? 자, 화면에 나온 저 구절은요, 가식적인 모습을 갖고 있던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엄하게 질책하시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유대인들 전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전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란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이 무엇 같으니?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저기 위에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무덤. 흔히 일명이 돌무덤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달리 이제 과거 이스라엘에서는요, 저렇게 작은 동굴 안에다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식으로 장사를 지냈어요. 자, 그럼 저 밑에 있는 거, 화면 저 아래에 있는 거는 뭘까요? 위에 있는 거는 무덤이에요. 그럼 아래에 있는 건 뭘까요? 아래에 있는 것도 무덤인데, 저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조금 전에 봤던 회칠한 무덤입니다. 회칠한 무덤. 정확히 말하면 저 사진에 있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회칠한 무덤을 이스라엘 전통 방식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건데, 자, 저기에 있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은 말 그대로 회를 칠한 거예요. 회가 뭐냐면 하얀 석회 가루입니다. 그러니까 돌 무덤에다가 하얀 석회 가루를 칠한 거예요. 하얗게 한 거예요. 아, 왜 하얗게 했지? 왜 하얗게 했을까? 예. 하얗게 칠한 이유는 뭐냐면, 무덤을 사람들 눈에 잘 띄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무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저거 이 하얀 아니면 석회과로 칠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일반 동굴인지 아니면 무덤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 무덤인지 동굴인지 헷갈려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얗게 칠해서, 아, 하얗게 칠해진 저것은 무덤이구나. 왜 이렇게 했냐면요, 구약 모세율법에 보면 시체나 무덤을 접촉한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 존재가 된다, 이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얀 석회가루를 무덤에다 칠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무덤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방지한 겁니다. 자, 여기서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저기 있는 저 하얗게 칠해진 회칠한 무덤은 무덤 속까지 완전히 하얄까요? 아니면 무덤 속은 전혀 하얗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겉에만 하얄까요? 아니면 속까지 하얄까요? 아직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라면 몰라도 시신이 안치된 무덤은, 예, 무덤 속이 전혀 하얗지가 않습니다. 아, 당연하죠. 겉에만 하얗게 칠한 거예요. 무덤 속에는 어떻습니까? 썩어가는 시신과 유골만 들어있기 때문에 하얄 수가 없는 거예요. 겉에만 하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 같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여, 또 나아가서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들이 잘못된 신앙, 회칠한 무덤 같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 겉과 속이 다르냐?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 높여요.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실천의 모습이 거의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떠들어대지만, 실제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이 요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울하시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울하신 거예요. 교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과 속이 똑같은 모습,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단어 한 가지 소개하면서 설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진실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sincere인데요. 이것은 sinecera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sinecera라는 것은 햇빛에다 비추어 본다, 햇빛에다 시험해 본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이 생기게 된 것은 도자기를 만들어서 파는 도공의 모습과 관련된 거라고 합니다. 도공이요, 그 도자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는데 도공이 그 도자기를 만들 때 값비싼 도자기하고 싸구려 도자기하고 여러 가지 뭐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 값싼 도자기는 두꺼워요. 도자기 굉장히 두꺼워요. 그런데 비쌀수록, 값비싼 도자기일수록 얇습니다. 아주 가벼워요. 그러니까 값싼 도자기의 경우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불에 구운 다음에 도자기가 나왔을 때 금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예, 값비싼 도자기는 최대한 얇게, 최대한 가볍게,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도 넣고 문양도 넣고, 그게 기술이죠. 그렇게 만드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값비싼 도자기의 경우 불에 딱 구워서 딱 보면 예, 가끔씩 도자기에 얇은 실금이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실금이 간다.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정직한 도공은 보자마자 아무리 심연을 기울여서 만들었다 해도, 예, 아무리 시간을 오래 걸려서 만들었다 해도 얇은 실금이 보인다? 바로 예, 부숴버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도공은 어떻게 하느냐? 그 갈라진 실금을 밀랍으로 된 초, 밀초, 밀초로 싹 메꾸고 거기다 유약을 발라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멀쩡한 도자기인 것처럼 팔았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살 때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사려고 하는 도자기를 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햇빛에다가 쫙 비추어 보는 거예요. 햇빛에다 비추어 보면 밀초로 메꾼 그 자국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도자기를 햇빛에다가 비춰보는 이런 모습에서 진실, 시네세라, 진실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비추어 보실 때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내가 보니 겉과 속이 동일하구나. 너희들은 진실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평가와 칭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진실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겉과 속이 똑같은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